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민수기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지난해에는 고척돔구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는데 이 고척돔구장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고척돔구장은 야구 전용 구장으로 이 야구 경기와 또 그다음 그곳에서 또 다른 여러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장소를 얻으려면은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그곳 장소를 얻어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왔었는데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 다른 행사가 잡히고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싸워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왔습니다. 한 번은 고척돔구장에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장소를 빌리려고 대관 담당자를 만나니까 거기에 그 날짜에 대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그 장소를 대관하는 거고 이제 시행사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가 잡혀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안 된다 아니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들려오면은 거기에서 물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그걸 어떻게 한번 넘어볼 건가 이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형편 앞에 서면 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을 배우고 또 종과 함께하면서 종이 살아가는 박옥수 목사님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형편과 싸워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대관 담당자가 시행사가 잡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관 담당자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고하러 온 거예요. 로비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고척돔 구장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한대요? 시행사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대관은 시행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에 무슨 행사가 잡혀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시 아마추어 야구협회에서 그 장소에서 야구 경기를 하려고 대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시행사입니까? 서울시의 아마추어 야구 구단들의 야구 팀들의 뭐 침묵 그런 운동이죠. 그러면 그건 관중들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고 우리가 서울 시민이 세금을 내서 서울 시민이 쓰겠다는데, 그래서 그거 누가 그 대관을 했는지 알아보라고. 그 또 담당자한테 또 알아본 거예요. 아,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서울시 담당자 누구냐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 담당자한테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 대관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어느 대관 담당자가 서울시의 어느 부서에 누가 연락이 와서 그 날짜를 잡아서 대관, 그거 없이 그냥 모른다. 아, 이건 거짓말이다, 이제. 그러면 이건 편법인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왜? 서울시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이 대관을 할 때는 경쟁을 해서 점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 자기들이 볼 때 수익성도 보고 공익성도 보고 여러 걸 따져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관을 우선 대관을 해주는 거 있지. 이렇게 평가도 안 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일방적으로 줄 때는 이건 불법이고 편법이니까 가서 따지라고. 그래 가서 담당자한테 가서 딱 따지네. 담당자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고 이제 날짜를 조정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날짜를 얻었거든요.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물러날 것이 아니라 싸워보면 안 되는 형편, 불가능한 형편에 안 되지만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안 된다고 포기를 딱 하면은 그 이후부터 사람은 사고를 안 합니다. 안 되는데요, 뭐. 근데 안 된다고 하지만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야, 이걸 어떻게 한번 가능케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는 생각을 하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된다는 형편 앞에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물러나버리기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신앙은 안 되는 형편 앞에, 불가능한 형편 앞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형편 앞에, 불가능한 형편 앞에 도전해보고 길을 찾고 발을 내딛어보고. 또 감사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안 되는데요, 불가능, 쉽게 물러나는 것하고 그 길을 찾아가보고 또 생각을 하고 발을 내리도 보고 도전해 보면 길들이 열려지는 걸 볼 때,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물러나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도 많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지만은 뛰어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자기 한계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불가능한 일들 앞에,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 행사가 잡혀 있어서 대관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컴퓨터에는 어떤 컴퓨터가, 아, 합리적인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시 행사가 대관 우선이지, 서울시에서 행사가 잡혀 있지, 그러면 이건 불가능하다 하고는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대관이 안 될 리가 있냐. 부딪혀보고 싸워보면서 길을 찾고 대관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공구상에 가면은 수많은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뭐 우리 자매님들이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자들이라 해도 뭐 또 좀 뭐 공구에 관심이 뭐 잘 뭐 작업도 하고 잘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분야의 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나사못을 박을 때,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사못을 박을 때는 뭐 힘들죠, 보면. 그래서 이제 전동 드릴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전동 드릴 가고 드르륵 해서 나사못을 박는데, 그러다 보면 나사산이 이게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산이 다 망가지면 이걸 박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걸 빼낼 수 있지만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빼내려고 하면은 다시 분해하려고 하면 분해를 못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막 그걸 드릴 이제 날을 꽂아서 그걸 구멍을 뚫듯이 뚫어가지고 다 뭉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분해를 하는데 리무버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 탭이라는 것이 나사산이 반대로 나 있어서 이 리무버를 가지고 돌리면 나사산이 다 망가져 있어도 그 나사를 쉽게 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뭐 한 3, 4천 원 그것도 한두 개 여러 개 크기별로 있어가지고 쉽게 빼낼 수 있는 공구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브를 가지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안 되죠. 그럼 여러분 공구가 많을수록 작업하기가 편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또 이 실력과 이 세계만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어지고 우리가 또 모르는 많은 마음의 세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과 함께 하면서 또 이 교회 안에 신앙을 배우면서 이런 삶을 배워보면 안 되는 일 앞에 불가능한 일 앞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고 나가보면 길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들이 보이고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그 대관 담당자는 그 일을 여러 번 그 말을 그런 방지 여러 번 써먹어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면 물러나는 거예요. 아, 서울시 행사가 잡혀 있어서 대관이 안 되니까 그럼 뭐 다른 날짜에 우리는 다른 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를 다른 날짜에 한다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날로 물러나고 그래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혀 보니까 그런 길들이 열려지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 경우는 또 달랐습니다. 지난 부활절 예배는 대관이 안 되는데 그걸 싸워서 얻는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아예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없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없는데 전국 부활절 연합예배 고척돔구장에서 모이느냐 아니면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연합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전부 다 고척돔구장에서 우리가 모여야지 라고 하지 어느 누구도 고척돔구장에서 모이지 말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 세계 부활절 연합회를 드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막 거의 역적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국에서 이런 연합 모임, 이 귀한 모임, 이 좋은 모임을 모이지 말고 집에 앉아 온라인으로 드리자고 정신 나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린 상황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일들 앞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여러분 국립공원에 사슴들이 퓨마에 의해서 잡혀 먹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공원의 사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맹수가 있어서 사슴을 잡아먹는데, 그럼 이 퓨마들을 다 사냥을 해서 잡으면 이런 일이 없겠구나 싶어서 전국에 사냥꾼들을 불러 모아서 퓨마를 사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퓨마를 다 잡아내고 다시는 사슴이 퓨마에게 잡혀 죽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고 사슴들은 평화롭게 그 공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가뭄이 들면서 이 사슴들이 전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슴들의 특징이 자기가 사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데 개체수가 많아지고 먹을 건 모자라는데 가뜩이나 가뭄이 드니까 풀이 모자라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퓨마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퓨마가 쫓아와서 도망간다고 사슴떼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다 보면은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영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이리저리 옮기니까 이쪽에 풀 뜯어먹고 또 저쪽으로 가고 나면 여기 풀이 자라고 이래서 굶어 죽는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퓨마를 다 잡아 죽이면서 많은 사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퓨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슴들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가듯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서 예상치 못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온라인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하고 어제 우리가 뉴스에서 통계낸 걸 보니까 80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소식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고 이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란 건 언론들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 뉴스를 내보내느냐 이 경쟁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어떤 사겠습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찬송할 때 아니면 사회 볼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아니면 말씀 전할 때 언제 내보내야지 제일 먼저 내보내겠습니까? 언제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면 찬송 지휘자가 나와서 부활절 연합예배 찬송부터 부르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뭐 간증이 나오고 그 다음 말씀 나올 텐데 보통 지금까지 뉴스에는 뭐 부활절 연합예배 특송하는 장면이나 말씀 전하는 장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들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부활절 연합예배 리허설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그 뉴스를 내보내준 거예요. 지금 부활절 온라인 예배 리허설 중 해가지고 그게 뉴스에 처음 여러분이 카톡으로 받은 그 뉴스 소식에 처음 뉴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리허설을 하고 있는 화면에 아직 줌에 사람들 나오지도 않고 테스트하는 화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합뉴스에서 띄웠다니까요.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언론사에서 뉴스를 내보내주는지 저희들 깜짝 놀랐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해 부활절 연합예배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지만 여러분 남미에는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 부활절이 우리나라의 뭐 설날이나 추석처럼 크리스마스 부활절 하면은 외국에서는 설날, 추석 이렇게 명절로 여기듯이 큰 그런 명절처럼 그렇게 여기는 주간인데 통역을 하는 스페니시 통역을 하는 이찬미 자매가 통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영상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페이스타임으로 하니까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거기 쭉 댓글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보면은 이 사모님 통역을 하면서 너무 강 지금까지 한 번도 수업 지금 수없이 통역을 했지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들 댓글이 쭉 오늘 자기가 3천 개까지 헤아리다가 더 못 헤아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 광경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못 보죠. 왜냐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남미에 있는 남미만 우리가 이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유튜브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가 페이스북으로 페이스타임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걸 보면서 남미에서 다들 감격스러웠던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 이렇게 우리 제가 사해졌네요. 나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들이 수없이 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 전 세계 인도에서도 연락이 와서 우리 인도 유튜브로 보지 말고 인도의 유튜브와 같은 비슷한 그런 방송 있는데 그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왜냐하면 인도에 4개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그냥 중계를 하면 그게 어렵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도에서도 4개의 인도의 언어로 방송을 내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죠. 전 세계에 우리가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인원만 한 200만 명이 부활절 연합예배 방송을 봤다. 더 감사한 것은 그 방송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절 칸타타는 정말 세상에서 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활절 칸타타인데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생에 이런 부활절 예배는 처음입니다. 왜? 여러분 부활절 메시지 정확하게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박 목사님께 전하셨고 또 그 다음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 지금까지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행사로서 부활절 행사를 해왔는데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느니라. 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의롭게 되진 않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롭게 됐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부활절 칸타타 공연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재판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부활 이걸 눈으로 직접 공연을 통해서 보고 복음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생애 가장 뜻깊은 부활절 예배가 됐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건 우리 영역에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영역으로 가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사슴들이 퓨마에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5월 10일부터 전 세계 94개국 온라인 대전도 집회 바이블 크루세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죠. 전 세계 대전도 집회를 전 세계 94개국과 연결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인데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지금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고 다 지금 모임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몇 백만 명 단위가 아니라 몇 천만 명 이번 오늘 덴더 집회에는 어디 어디 방송에서 이걸 중계를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방송 이런 언론사에 중계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하루 늦추면 녹화해가지고 그걸 그 나라의 방송사에 보내주면 고화질로 전국에 방송이 될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금방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 이걸 광고를 조금만 하면 세계 언론의 언론사의 방송사에 지금 행사를 못해가지고 방송 콘텐츠도 없을 텐데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콘텐츠를 제공해주면 미국에서 또 합창단이 또 찬양하는 그 공연을 해서 그 공연을 그대로 찍어서 그러면 덴더 집회 이 온라인 또 덴더 집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울 것 같고 한 나라의 방송사에 뭐 우간다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사에 방송이 나가면 거기는 천만 명, 이천만 명 방송을 보거든요. 우리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면 야 이제는 천만 명, 이천만 명 아니면 1억, 2억의 인구가 이 방송을 봤다.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또 열어가는 게 막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다. 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서 2m씩 띄워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교회는 참 좋아요. 보면 예배당이 크니까 뭐 중청도 있고 뭐 이러니까 중청은 뭐 몇 메타를 띄우고 있잖아요 지금. 띄워서 앉으면 다음 주로 예배 드려도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통행이 차단되어 있고 모임이 차단되어 있는 이때에 야, 이 방송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 광고를 내서 알려서 대대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덴더 집회를 하면 너무너무 복된 그런 집회가 되겠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의 세계로 가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왜 불평하느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느냐?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길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왜 갔느냐?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 윤종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이집트도 모슬렘이 강한 나라인데 그래도 기독교가 일부 허락을 해주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별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로 한국에 있는 교단의 사람이 뭐 고발을 했다 이야기 들려가지고 그게 사실이면은
제가 그 사람하고 한번 따져보려고 이제 이집트를 갔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이 비난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집트 정부 자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집트에 이 모슬렘에 대해서 모슬렘이 틀렸다고 모슬렘이 잘못된 모순에 대해서 모순된 점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슬렘에서는 그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그 사람 잡아오거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 큰 현상금을 걸어놨는데 외국에서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고 매일 다섯 명 이상 모슬렘에서 개종을 한대요. 왜냐하면 모슬렘이 이 모슬렘들의 어떤 그 경전 코란이나 이 모슬렘의 어떤 그 교리가 모순된 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모순된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은 이거 뭐야 이거 엉터리구나 해가지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제 안 좋은 그런 감정을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추방을 당했는데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고 제가 그때 이제 이집트를 가서 선교사는 없고 뭐 유학생들하고 몇 명 있었는데 이집트까지 간 김에 그래도 피라미드는 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보면은 피라미드를 보러 갔었는데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에 가서 가보니까 제가 딴 거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뜨거운 열기에 모래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바람이 이래 불지만은 모래바람이 뭐냐면은 그 모래바람이 불면 따끔따끔 할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중동의 사람 다 뒤집어 쓰잖아요 보면은 눈만 빼꼼 내놓고 막 다 가리는 게 그게 꼭 어떤 뭐 종교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적인 모래바람이 불면 다 뒤집어 쓰고 정말 뭐 이제 얼굴도 가리고 눈만 내놓고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에 욕 나올 만하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막 그 더운데 모래바람이 불고 광야길이 그렇단 말입니다.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인하여 원망했구나, 원망할 만하네. 여러분 그런 광야길인데 길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이들은 이런 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험난한 길,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모래바람 불고 뜨거운 이 광야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들의 마음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자기 길과 달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그가 문둥병자로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 주모에게 수종드는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문 앞에라도 나와보도 안 하고 종을 보내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는 네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심히 분하여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씻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리고 분한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보면은. 왜? 그게 이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게 나만 장군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마음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그게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할지라도 발을 내딛고 그 길을 가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는 우리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한 장군이 문둥병인데 그거 안 고치면 죽는데도 자기 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분한 마음을 갖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는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고 싶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분, 이런 길이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길은 하나님 필요 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이들 삶 속에서 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식물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삶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인 거예요. 그런데 길로 인하여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 우리는 고척 돔구장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생각만 하지 전 세계 온라인 부활절 연합회를 드리려고 생각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봐서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놓은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년에 부활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요? 자, 내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고척 돔구장을 얻었습니다. 그럼 고척 돔구장에서 드릴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릴까요? 이 말은 5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하고 땅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거 죽겠냐고 묻는 것 같아요. 어느 거 주어요? 둘 다. 고척 돔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우리의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모르는 길, 우리가 원치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은 가보면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여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가게 돼 있고, 두 번째, 여러분,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이유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한평생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아니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할 길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원한을 갖게 되고 그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당하게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의 복수심으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것만 떠올리면, 내가 그때 일만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아니요. 그러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마음에 상하고 크게 그게 남아있냐면은 내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위가 약하면, 소화력이 떨어지면,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거나 잘 탈이 나죠, 보면은. 또 아니면 위가 또 위궤양이 있고 위벽이 얇아 있는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 매운 것, 찐 것, 막 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속 쓰리고 이제 못 먹는 거예요, 보면은. 위가 약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막 위 경련이 일어나거나 위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늘 밥물에 말아가지고 김하고 또 아니면은 마른 새우하고 그렇게만 먹어야 될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위를 고쳐서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보면은. 위궤양이 걸리면 위벽이 얇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마음은, 이건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위궤양에 걸리면 위벽이 얇아지는 것처럼, 그리고 잘못하면 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마음이 약해서요. 여러분, 마음은 낮으면 낮을수록 마음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상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잘 상하구나. 그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를 치료하려면은 위궤양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위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치료하려면은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마음이 잘 안 상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에, 뭐, 이러면 깡패가 있다, 깡패들. 그럼 길거리 깡패들이 가는데 툭 부딪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뭐, 아유, 뭐, 길에 뭐, 가다 보면 사람들 부딪힐 수도 있지. 여러분들과 누가 툭 부딪히고 가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우씨, 누구야, 씨.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째려보고는 그냥 가겠죠? 안 그러면, 야, 인마, 너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눈깔 까라! 하면서 이제, 그 조폭처럼 그래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예? 김성훈 목사님이, 아, 길 가다가 누가 탁, 모래내 시다가 턱 부딪히도 사모님하고 턱 가는데, 누가 탁 치고 가서 사모님이, 엄마야! 하고 뭘 떨어뜨렸어. 그러면, 하고 뭐, 그냥 가지. 야, 임마!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제, 탁! 불러가지고. 눈깔 까라! 해가지고. 그래,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모르죠, 그거는 뭐.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깡패들이 지나가면서 턱 부딪혔다 그러면, 뭔 놈이야? 하고 이제, 마음 상해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조폭들이 빤히 쳐다봐도, 마음 상해요, 안 해요? 보면, 저식이 어디 눈을 뜨고, 눈깔이 안 깔아 하면서, 오늘 왜 자꾸 눈깔 깔아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깡패가 이래 한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빤히 쳐다만 봐도 마음 상해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은 마음을 한없이 높여놨기 때문에. 조금만 뭐, 이제 이상한 행동 쳐다만 보기만 해도 막, 부딪히기만 해도 막, 마음 상해 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여놓은 사람은, 높이면 높일수록 마음은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조그만한 일들 앞에서도 마음 상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에 지금은 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길거리에 노점상들, 뭐 재래식 상인들, 또 뭐 푸드트럭 해서 가난한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뭘 많이 했냐. 노점상 단속을 많이 해요. 구청에서 노점상 막 단속을 하면은 노점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단속반 뜨면은 얼른 물건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상들의 그 이제 장사하는 그거는 얼른 처벌가 얼른 도망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박 목사님 예화 중에도 하나 나오는 예화가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은 노점상에서 사과 장사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아줌마 여기서 장사하면 안 돼요. 빨리 치워요 하고 이제 발로 툭툭 차가지고 그 노점상에 있는 사과가 막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예? 으씨, 니가, 단속반이면 단속반이지. 왜 내 물건을 차? 하고, 그래 했겠어요, 보면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굴러 떨어지는 사과 주워가지고 막 다시 내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제 피했다가 또 어떻게 갔나 안 갔나 보고 이제 또 와서 또 팔고 해요. 왜? 그렇게 해야 생계를 유지를 하니까. 그때는 가난하고 낮은 마음에서 어떻게 하든지 뭐라도 좀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 시절에는 진짜 공문이 나와가지고 발로 차가지고 사과 굴러 떨어져도 예예 하면서 막 굽신거리면서 마음 안 상해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공무원들이나 또 아니면은 은행에서나 또 아니면은 매장에서나 진상 고객들이 있겠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객들을 잘 대하려고 하는데도 그 와중에 또 진상 고객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높아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 상해하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보면 때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다 보면 그렇게 진상 고객이 또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어요. 뭐 사먹질 말고 그냥 지가 만들어서 먹을 걸 들고 다니든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알바생인데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알바생이 그 돈 몇 푼 벌려고 나왔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신앙이 참 복된 것은 신앙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탁 마음을 낮추는 일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세계를 관리를 안 받으면 마음은 금방 높아져요. 마음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높아져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는 마음을 꺾어야 되고 마음을 낮춰야 되고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우리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얻고 마음에서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행복한 삶을 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해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마음의 세계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니까 마음 상하면 왜 상하는지도 몰라요. 아, 내가 내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구나. 내 길을 버려야 되구나. 야, 마음이 약하면 마음이 상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구나. 아, 내 마음을 낮추고 다스림을 받을수록 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서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구나. 자, 여러분,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함으로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줍니다.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구하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불뱀이 와서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이 왔는데 죄의 삭슨 사망이 왔는데 이들이 죄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구하는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 달라요. 백성들이 구하는 구원의 길은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뱀들이 떠나가고 없어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도 죄가 떠나가기를 바라는, 죄 짓는 삶, 악한 행동, 악한 생각, 범죄하는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니까 이런 범죄들이 다 떠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이 떠나가길 바라면, 불뱀들 다 떠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떠나가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죄가 자기에게서 다 떠나가고 죄 안 지으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성화되는 그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노선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곳에 보면 늘 노수로 된 그래서 번제단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 때도 노수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에 장막을 치기 위해서 세마포 휘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할지니라. 노수로 된 받침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심판 위에 기둥이 세워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는 것은 이 뱀이 사망을 가져주는 이 뱀이 심판을 받았다.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성경 요한복음 3장과 비교를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그 의미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뱀이 노뱀이라는 것, 심판을 받은 그 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안수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처음에 요한은 일반적인 세례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므로, 이건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네가 나에게 안수함으로 세상 모든 죄를 넘기고 내가 그 죄를 담당함으로 인하여서 의가 이루어진다. 요한이 이에 허락했다. 당장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리 기뻐하시느냐?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 죄를 담당하겠다. 그 예언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게 요단강에서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이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다음 다시 만났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넘겨줬기 때문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85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2월 8일 날이었는데 잊을 수 없는 그날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말하면 수능 시험과 같은 학력고사를 마치고 내가 시험에 실패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다른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성경 공부를 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에도 전혀 관심이 없지만은 몇 달 전에 영어 선생님이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같으면 이 여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질문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자는 현장범이고 그 나라의 법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지혜인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 떠나갔는데 제 마음에 야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그럼 제가 사실 그 지혜에 야 이 예수님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야 성경에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구나. 이 지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필요는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내 마음에 절망이 왔을 때 시험에 실패하고 절망이 왔을 때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사람 교회에 다닐 사람이었으면 저는 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관심 없었으니까 단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사람에서 제가 손을 들었고 친구 몇 명에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약도를 그려주는데 그 선생님이 약도를 그려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뭐 같이 간 게 아니죠. 따로 이제 몇 시에 만나자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뾰족탑에 십자가만 찾아가지고 계속 찾았는데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약도를 보고 자세히 해서 가보니까 어느 조그만한 건물 2층에 그 교회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려고 계단을 보니까 깜깜해. 너무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내가 막 찾아 헤매지 않았으면 아니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라고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찾느라고 아무리 그 동네를 뺑뺑이 돌다가 하도 고생을 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라도 가보고 가자 해가지고 그날 돌아갔으면은 여기 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써 있겠죠. 오늘의 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계단을 걸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2층에 새들어 사는 빨간 방석 놓고 이제 예배드리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들이 다들 작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시마다 대형 교회를 이루 큰 교회가 됐는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뭐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일요일날 교회를 오면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시간에 목사님 복음을 전해 그때 어떤 부인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인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성경 공부를 매일 일주일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왜 죄인인 줄도 알고 어떻게 죄가 사해졌는지도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하면서 그 세상 죄의 의미 세상이란 말 뜻은 사람이 살 동안인데 세상 죄는 사람의 살 동안의 죄를 세상 죄라고 한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세상 죄에 포함되는데 이 죄를 다 가져갔으면 학생 죄가 있냐 없냐? 그러면 죄가 없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사해졌구나, 이렇게 씻어졌구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는 그 의미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구나. 그 말씀을 그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를 받을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았고 그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뱀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심판을 받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뱀들이 떠나가길 바랬지만 이미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이 떠나가도 죽습니다. 이미 뱀의 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뱀들이 다 떠나가도 죽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줄 아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서 지금 다 죽어가다가도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에게 언제든지 물려도 이미 뱀에게 물린 사람도 앞으로 또 물릴 사람도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죄 안 지으면 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죄의 독이 퍼져 있습니다. 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의 독이 퍼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죄 하나도 안 짓는다 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죄짓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뱀 장대 위에 달렸다면 누가 뱀에게 물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빨리 저 뱀에게 물렸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응급조치로 뱀에게 산에서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뱀의 독을 빨아내잖아요, 그죠? 그 잘못 빨아내고 입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 빨아내면 죽어요. 그 여러분 그걸 제대로 뭐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보면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면 무슨 약초를 붙여야 된다, 뭐 독을 빨아내야 된다, 그 방법을 써야 됩니까? 노뱀을 쳐다보게 해야 됩니까? 자기 방법 다 버리고 노뱀을 쳐다보게 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자, 이건 구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나 우리나 범죄한 부분이나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죄를 씻어야 되는 줄 아는데, 구원을 받는 것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신앙생활 속에 죄를 지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달려가는 겁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잘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면 저절로 균형이 잡히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처음 자전거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면 넘어질까 무서워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전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말고 페달을 밟아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다듬고 앉아서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주의 일을 향해 달려가면 죄와 멀어지게 돼 있고, 달려가면 그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데, 자, 그 가운데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 여자들은 다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뭐 옷 떨어진 거, 뭐 옷 고칠 거 다 자기들이 바느질해서 다 고쳐가 입었죠, 보면은. 요즘은 바느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대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옷 고칠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탁소나 수선하는 데 가서 맡기는 거예요. 요즘은 또 옷을 유행 지나면 또 리폼해 주는 곳도 있으니까 가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현대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음식 만들 줄 모르면 시켜 먹으면 되고 바느질 할 줄 모르면은 수선집에 맡기면 되고 편하지요? 예.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내가 내 죄를 씻으려고 내가 내 허물을 고치려고 벗어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맡겨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야, 네가 바느질 못하는데 그거 옷 고치려고 막 애쓰지 말고 맡겨라는 거예요. 네가 허물이 드러나고 네 신앙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거 네가 고치고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이상이 있으면 제가 늘 전화를 합니다. 이슬기 형제한테. 이슬기 형제 차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차가 이런데 저런데 차 이거 이렇게 이거 좀 고칠 수 없는가? 저거 고칠 수 없는가? 저 늘 이슬기 형제를 바라봐요. 내가 고치려고 안 하고 그러고는 내가 언제 차를 안 쓰니까 그때 좀 고쳐놓게. 그래서 차에 이상이 있으면 설기 형제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겁니다. 내 연약함이 있으면 부족함이 있으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예수님에게 이거 맡겨야 되겠다.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니까 여러분 내 허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꼭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짧은 시간 부활하고 나서 성천하기 전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꼭 베드로에게 찾아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베드로는 난 안 돼.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 사단은 그래 맞아.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주의 제자로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 물고기나 잡아야지. 사단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내셨느냐? 그거는 베드로야 너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것은 베드로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다 이루고 너를 의롭다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보이는 거예요. 네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것 안에는 죄만 다 씻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아니 베드로야 네 죄만 다 씻은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인 것도 다 이루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다 이루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능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어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다음 전능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그게는 주님의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다 이루어진 예수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지금 불가능하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한이가 최요한이가 죽어가고 있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환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형편 앞에 안 될 것처럼 보이는 형편 앞에 전능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여러분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최대한 한계를 늘려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로 용서하는 인자한 주님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다 이루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 어떤 허물, 내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자신 바라보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인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네 자신 보지 말고 형편없는 네 자신 보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여러분 삶에 그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런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삶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그것이 노뱀을 쳐다보는 신앙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내가 불가능한 문제 앞에 형편 앞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허물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날 때 이런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인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형편없고 또 부족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또한 우리가 불가능한 형편 앞에 있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했기 때문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게 아무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허물이 많아도 이런 번씩 일곱 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는 인자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복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과 소망과 인자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